우리 부활주일에 주신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말씀입니다. 19절에서 23절까지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 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으로 끝났다면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주님, 예수님이 부활하셨기에 이 시대에 여전히 우리가 모여서 살아계신 주님과 함께 이 예배를 드리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님이 부활하신 2000년 전의 그 기쁜 소식이 여전히 유효한 소식이며 여전히 우리 삶의 기초요 우리 소망의 뿌리임을 확인하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모든 걸 다 버리고 떠났습니다. 주님이 오라고 하셨길래 따라갔던 그 제자들, 그러나 십자가 앞에서는 다 도망가고 말았어요. 뿔뿔이 흩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그들이 다시 모이게 되었느냐는 것이죠. 여러분, 이 대반전을 설명할 수 있는 키워드는 부활입니다. 지난 2000년 기독교사에 누구도 이 부활이 허구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적어도 치열하게 한번 그 천착하기를 애썼던 사람들은 이 부활 앞에서 결국은 다 무릎을 꿇게 됩니다. 그리고 이 부활을 사실로 받아들이게 돼요. 그러지 않고서는 지난 2000년 동안의 순교사도 설명할 길이 없고, 그렇게 주님 앞에서 철저히 패배한 것만 같았던 제자들이 기꺼이 목숨을 던질 만큼 그 변화를 설명할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날 영국의 지금 가장 영향력 있는 신학자인 톰 라이트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은 초대 기독교 신앙은 그분의 부활이 없이는 설명이 불가능하다. 어떻게 무덤이 비워졌고 어떻게 제자들이 예수님을 보았으며 어떻게 그들의 삶과 세계관이 달라졌는지를 흡족하게 풀이할 만한 다른 어떤 설명도 지난 2000년간 기독교를 조롱해온 회의론에서는 제시된 적이 없다. 단 한 번도. 그렇습니다. 그분의 주장에 우리 모두가 동의하기 때문에 이 예배 자리에 나온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오늘 그 반전, 대반전, 그렇게 죽음의 두려움에서 어쩔 줄 모르던 제자들이 어떻게 기꺼이 목숨을 내어놓고라도 부활을 증거하는 부활의 증인이 되었는지를 우리가 진지하게 한번 검토해보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은 부활신앙에 합당한 신앙이 되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에요. 윤리적 도덕적 규범을 따라가기 위해서 우리가 가는 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생명이에요. 그분이 부활하셨다는 이 놀라운 부활 생명을 증언하는 증인으로 살아가는 삶일 뿐입니다. 그 삶은 너무나 초월적 삶이어서 이 세상이 주장하는 그런 도덕적 윤리적 기준을 훌쩍 뛰어넘는 삶을 살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1527년 페스트가 흑사병이 유럽 전역을 휩쓸 때에도 기독교인들은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이렇게 뭐 팬데믹 가지고 우리가 그렇게 주눅들고 겁내는 정도가 아니잖아요. 그 당시에 흑사병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갔습니까? 물론 그때도 마틴 루터는 정확하게 얘기했어요. 그냥 죽으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몸을 피해야 할 사람은 피해야 한다. 레위기를 보면 전염병을 피하라고 하지 않았느냐, 격리하라고 하지 않았느냐. 그러나 우리가 적어도 부활신앙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가 몸을 피하건 희망이 없는 시대에 뛰어들어서 그들을 보살피건 오로지 믿음으로 해야 될 행동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어느 쪽이든 그는 정죄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쪽이든 옳은 결정을 내릴 수 있다는 거예요. 격리를 하건 스스로 아니면 그 패스트의 현장에 뛰어들건 우리가 부활 생명을 지녔기 때문에 그 생명으로 무슨 일을 당장 할 것인가에 대한 결정은 각자의 몫이지만은, 그러나 적어도 우리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우리 신앙의 본질은 어느 쪽이든 마찬가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가 성경 본문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이 대반전이 일어났는지를 한번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한번 19절 다시 한번 읽을까요? 시작.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지금 부활의 아침에 부활의 첫 증인은 제자들이 아닙니다. 두 마리아였어요. 막달라 마리아와 요셉과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두 사람이 예수님을 뵀어요. 처음에는 동산지기인 줄로 착각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마리아야 하는 바람에 발을 덥석지었더니 주님께서 만지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갈릴리로 초청해 달라고 말씀하시죠. 생전에 하셨던 말씀이에요. 다시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정작 제자들은 그 소식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만 무덤으로 달려갔죠. 무덤에 도착해서 돌 무덤에 돌문이 치워져 있는 안으로 베드로가 뛰어들어가 보니까 어떻습니까? 염습했던 그 세마포와 머리를 쌌던 수건이 그냥 고스란히 그렇게 놓여져 있는 것이죠. 마치 바람이 빠져나간 듯, 마치 애벌레가 고치를 빠져나간 듯 그렇게 빠져나간 형태라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그 제자 둘은 다시 돌아와서 오늘 이 상황, 온갖 문을 다 걸어잠그고 두려움에 떨고 있는 모습이죠. 도마는 잠시 자리를 비웠고 가롯 유다는 제갈 길로 가버렸습니다. 이 열 제자들은 누가 무슨 말을 꺼낼 수 있겠어요? 아마 다 침묵했겠죠. 누가 섣불리 무슨 말을 꺼낼 수 있는 상황이 아니지 않습니까? 여기에 예수님께서 불쑥 나타나셔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왜요? 사실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평안이에요. 여러분 돈 아무리 가져오십시오. 평안합니까? 대통령이 되면 평안할까요 지금? 뭐 바이든이나 트럼프나 시진핑이 평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이 시대의 본질은 불안이에요. 세상의 본질은 어둠입니다. 세상의 본질이 어둠이기 때문에 어둠 속을 헤매는 인간은 누구나 불안하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본질이 어둠인 세상 속에 예수님은 나는 빛이다 빛으로 오셨고 그분께서는 이 어둠 속을 헤매는 인간들이 불안해하는 이 현실 가운데 들어오셔서 평안을 선물로 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그분은 어떤 선물보다도 우리에게 평안을 선물하십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평안을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여러분 그분께서는 평안을 주는데 이 평안이 세상의 평안과 같지 않다는 거예요. 세상의 평안은 뭐예요? 조건부 평안이죠. 의식주가 해결되고 내 욕망이 해결될 때 약간 평안을 느끼는 것입니다. 오래 갑니까? 금방 사라지는 평안이죠. 국가 간의 갈등은 어떻습니까? 평안이라고 말하는 것은 힘의 균형일 뿐이죠. 힘의 균형이 깨어지면 언제든지 평안은 사라지는 평안입니다. 따라서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평안은 어떻게 보면 신기루와 같은 거예요. 그러나 지금 주님이 주시겠다고 하는 이 평안은 뭡니까? 조건부 평안이 아니라는 거예요. 무조건적인 평안이라고 말합니다. 위로부터 쏟아지는 평안은 조건에 구애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상태에 따라서 눈금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평안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상황이 자꾸 바뀔 때마다 우리의 마음이 이렇게 오락가락하는 그런 평안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평안이 있어야 이 시대를 이긴다는 것 기억하십시오. 주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너희들이 세상에서는 환난을 만나겠지만은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라고 선언하십니다. 그렇게 이기고 그분은 십자가로 걷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그 불안을 이길 수 있습니까? 그 평안은 어떤 평안입니까? 위로부터 오는 평안의 본질은 뭐예요? 그건 우리로부터 비롯된 평안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세상으로부터 비롯된 평안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앞으로도 여러분은 이 세상 속에서 평안을 구할 길은 없습니다. 인간이 평안을 이룰 능력이 없는 존재예요. 여러분, 경제적으로 우리가 부유하면 평안해질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천만에요. 어쩌면 거대한 자본 세력들은 이 세상을 더 흔들어 놓겠죠. 왜냐하면 더 불안해야 더 많은 소유를 가진 사람들이 더 많은 기회가 생기고 더 많은 부를 창출할 수 있기 때문에 경제 시스템을 흔들어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권력이 우리를 평안하게 해줄 거라고 믿습니까? 아니요. 권력적 질서는 우리를 불안하게 해야 불안에 순응하는, 불안에 떨어서 권력에 순응하는 존재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정치 권력은 언제나 사람을 불안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편을 가른다는 것입니다. 적대적 세력부터 위협을 항상 강조하는 게 권력이에요. 어떤 권력이 위협을 강조하지 않고 불안을 강조하지 않습니까? 사회 문화적인 현상은 어떨까요? 이 세상을 풍요롭게 생각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 어떤 문화 예술 장르를 보더라도 보십시오. 20세기 들어오면서부터 모든 예술적 기준은 다 무너지고 말았어요. 뭐가 그렇게 대단한 예술적 감각입니까? 여러분, 구조주의나 해체주의나 모든 해체, 모든 가치를 무너뜨리는 이유가 뭐예요? 불안하게 만드는 이유가 뭡니까? 모든 기준을 무너뜨려야 기준 아닌 것들이 기준 행세를 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의 본질을 꿰뚫어보지 않으면 저 여러분들은 평생 평안을 누릴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주님께서 이 제자들, 예수님을 따라다녔지만은 아직도 그 평안을 누리지 못하는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너희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오늘 우리가 이 시대가 들어야 할 예수님의 말씀은 바로 이 말씀이에요. 평안이 있을지어다. 오늘 예배 오신 모든 분들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이 평안이 있으면 두렵지 않습니다. 상황이 흔들리건 내가 어떤 상황에 처하건 불안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럼 젊은 아이들도 말하지 않습니까? 부러워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으면 이긴 거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세상에서는 부러워하지 않는 채 할 뿐이고 두려워하지 않는 채 할 뿐이지만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위선을 떨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그분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곳에서 부어주시는 평안, 상황에 흔들리는 그런 주관적 평안이 아니기 때문에 저는 오늘 이 시대에도 동일하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평안을 부어주시고자 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다른 어떤 것을 주시기에 앞서서 그분은 평안을 주시고자 합니다. 요한복음 16장 32절 33절 보면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그 평안이 어떻게 해서 왔는지를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같이 읽습니다.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주님께서 제자들이 도망갈 걸 몰랐습니까? 주님은 제자들을 착각하고 제자로 삼지 않았습니다. 정확히 제자가 어떤 사람인지 알고 제자로 부르셨어요. 배신할 거 다 아십니다. 달아날 거 다 아세요. 그런데 왜 그들 제자로 부르셨습니까? 우리 같은 사람들도 제자로 부르기 위해서 이런 사람들 부른 거예요. 출중한 사람 부르면 우리가 어떻게 따라갑니까? 늘 넘어지고 실족하는 사람들을 제자로 세울 수 있는 주님을 봐야 저와 여러분들도 따라갈 용기가 생기죠. 그렇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고 너희들이 다 도망가더라도 나는 괜찮다는 거예요. 불안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평강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선물인 샬롬이 있으면 여러분 세상이 다 여러분을 버리더라도 평안할 수 있다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이 여러분들을 다 대적해도 평안을 빼앗기지 않는다는 것을 믿으십시오. 다윗이 말합니다. 천만인이 나를 둘러치려 하려도 나는 오히려 평안하리로다. 광야에 아무것도 없는 그 광야를 전전하고 사울에게 목숨이 경각지에 달렸더라도 그러나 그는 불안해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쫓기는 것과 불안한 건 달라요. 저는 여러분들이 어떤 세상에 어떤 상황에 어렵고 힘든 위기의 상황에 처하더라도 불안해하지 않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스크를 써서 불안한지 안 불안한지 표정을 볼 수가 없어서 아쉽긴 하지만 오늘 이 부활의 기쁨을 저와 여러분들이 누리는 한 여러분 불안하지 않을 것을 믿습니다. 육신이 어떤 위협이 오면 위축되는 건 사실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그보다도 더 큰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약속하신 대로 말씀하신 대로 이겨낼 줄로 믿습니다. 고난이 없다고 기대하지 마십시오. 더 큰 고난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세상은 패닉 상태로 들어가겠지만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담대한 믿음으로 이겨낼 줄로 믿습니다. 자, 20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니라. 왜 주님께서 갑자기 샬롬 하더니 평강을 있을지어다 하느니 손과 옆구리를 보이십니까? 못 박힌 손과 창이 찔린 옆구리를 왜 보여주셨냐는 것이죠. 그리고 부활한 몸에 어떻게 이런 상처가 남아있습니까? 알 길이 없죠. 부활한 몸의 실체에 대해서 우리가 다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이 부활의 몸, 그 몸에는 이 땅에서의 고난의 흔적이 남아있다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이 땅에 우리가 지니고 사는 몸과 부활한 몸의 어떤 연결성을 바라보게 됩니다. 물론 예수님의 몸은 지금 다른 몸이에요. 문을 꽁꽁 걸어 잠갔지만 쑥 들어왔다가 쑥 빠지는 그런 몸입니다. 이해할 길이 없죠. 그러나 주님께서는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우선 제자들은 귀신인가 아닌가 두려워했고 또 이 일이 어떻게 가능한가 의심하고 있지만 주님께서는 손과 이 옆구리를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의심에 주님께서는 늘 반응하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의심을 갖는 걸 죄책감을 가질 필요는 없습니다. 주님 안 믿어집니다. 그래야 도마는 이 자리에 없었다가 나중에 주님한테 또 내가 그분의 창자국 못자국에 손을 넣어보지 않으면 나는 못 믿겠다고 하잖아요. 그러나 주님께서 또 오셔서 그래 한번 넣어봐라. 도마가 무릎을 꿇고 고백합니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성경 전체의 고백이에요. 예수님이 나의 주 나의 하나님입니다 하는 고백이 우리 신앙 고백의 전부입니다. 그 모든 고백이 부활신앙에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확인한 의심만은 도마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되었죠. 21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주님께서는 손과 또 옆구리를 보여주시고 나서 한 번 더 반복해서 두 번째 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주님이 두 번 말씀하시면 더 이상 중요한 게 없다는 뜻이에요.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른다고 하는 말씀처럼 두 번씩 같은 말씀을 되풀이하는 까닭은 우리가 여전히 이 땅을 살아가는데 평강보다 더 중요한 게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주님께서는 이 평강이 있어야 하는 이유를 말씀하십니다. 왜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여러분 불안하면 어디를 갑니까? 문 꽁꽁 잠가놓고 들어앉아 있죠. 불안이 사라지고 우리 안에 평안이 물밀듯 밀려들어야 우리는 주님과 함께 어디로든 갈 수 있는 존재가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교회 공동체란 평강의 공동체요. 이 평강이 흘러야 교회는 교회의 본질을 가지고 있고 교회의 본질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낸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는 보냄의 공동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요한복음에서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라고 하는 이 비슷한 표현이 무려 40번이나 나오게 돼요. 따라서 예수님의 본질은 보냄받은 자라고 하는 의미에서 그분은 First Missionary란 말이에요. Missionary란 미시오, 보냄이라고 하는 라틴어에서 나온 단어고 보냄받은 자라는 뜻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내가 보냄을 받은 자인 것처럼 나도 너희를 오라고 했지만 나를 따르라고 했지만 이제 때가 이르매 내가 평강을 너희에게 부어주고 너희들을 보내겠다는 거예요. 따라서 교회는 본질적으로 보냄을 받는 공동체라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교회는 여기가 조사오니 늘 앉아서 모이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란 말이에요. 때가 되면 너희는 가라.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내가 내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러나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그 약속을 지금 주님께서는 성령을 부어주심으로 그 약속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것이죠. 따라서 주님께서 보내는 이 사도는 영어로 파스리요, 헬라어로는 아포스톨로스요, 아포스텔로라는 동사는 샌드, 보내다라는 거예요. 보내는 게 목적이란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여기 머무르는 게 전부 목적이 아니란 말이에요. 주님께서 어디로 보내시건 우리가 보내시는 곳을 한번 가보고 시선이라도 따라가 보자는 게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시선 프로젝트 아닙니까? 주님은 어디로 우리를 보내시기 원하나, 어디를 바라보고 계시나, 그 시선을 따라가면서 우리가 한번 보자는 것이고, 그 시선을 따라가면서 우리의 발걸음을 한겸 옮겨보자는 게 우리의 시선 아니에요? 22절입니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평안을 부어주시더니, 가라고 하시더니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고 한 이 약속은 바로 또 다른 창조적 행위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 우리는 그리스도인을 신인류, 세컨 아담이라고 말하겠어요? 주님께서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으라 말씀하시는 이 창조적 행위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창세기 2장 7절은 뭐라고 말합니까? 어떻게 우리 인간이 창조되었죠?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첫 번째 창조적 행위죠. 예수님께서 다시 열 제자를 앞에 놓고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십니다. 니고데모가 한밤에 찾아왔을 때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뭐라고 주님께서는 말씀하셨어요? 3장 5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여러분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셨습니까? 그래야 들어간다는 거예요. 이 니고데모가 나중에 예수님 시신을 수습할 때 아리마대 요셉과 함께 나타나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다가 그는 끝내 주님의 시신을 수습하는 마지막 그 제자의 반열에 들고 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는 이 말씀은 여러분 에스겔을 통해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미리 말씀하셨던 거예요. 에스겔 36장 25절부터 27절까지 읽어드리겠습니다.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물로 정결케 하고 새 영을 주어서 너희들이 비로소 내 규례를 지킬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도대체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는 것,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건 뭡니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일이란 말이에요. 단순히 우리가 무슨 착한 일 좀 더 하고 선한 일 좀 더 하고 좀 더 우리가 교회 봉사하고 하는 차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건 다 우리가 거듭나면은 저절로 되어지는 일들이란 말이에요. 그걸 한다고 해서 우리가 좀 더 의로워집니까? 그걸 한다고 해서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구원에 이르겠습니까? 본질은 먼저 우리가 거듭나야 한다는 거예요. 먼저 성령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을 받으면 이 제자들은 어떻게 됩니까? 마가의 다락방에서 불의 혀같이 갈라진 바람 같은 성령을 받고 그들은 어떻게 됩니까? 뛰어나가죠. 15개 언어로 방언을 말하며 그들은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더 이상 두려워하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이죠. 사도행전 2장을 한번 볼까요? 그는 어떻게 됐는지. 사도행전 2장 3절에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신 이 일에 우리는 증인이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무슨 다른 복잡한 일을 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증인이 되어야 합니다. 증인이 되려면 우리가 증언할 수 있는 경험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우리가 아니라도 하나님 다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거듭나게 하는 것이 목적이라는 거예요. 거듭나면 가만히 있지 못합니다. 거듭나면 그 자리에 가만히 있지 못해요. 그래야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말씀하신 그 증인됨. 굳이 주님께서 보냄을 받은 자라고 표현하지만 사실은 성령이 임하면 보냄을 받는 자로 살 수 있는 모든 일들이 시작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냄을 받으면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23절이에요. 시작.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그렇게 성령을 받고 우리가 그때부터는 괘씸한 사람은 성령을 받지 말아라. 너는 죄가 그대로 있을지어다. 마음에 드는 사람은 너는 죄를 사함을 받을지어다. 이런 인간이 된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렇게 이해하면 큰일 납니다. 우리가 가서 복음을 전하면 그래야 그 사람이 복음을 받아들이면 그래야 그 사람이 진실로 자유함을 얻으면 그러면 그 사람은 죄 사함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복음을 전하지 않고 우리가 그 복음을 우리 안에 가둔다면 그러면 그 사람의 죄는 그대로 있는 거예요. 따라서 에스겔 선지자가 말했던 것처럼 그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에스겔서 37장 9절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우리는 사람 살리는 일이 우리에게 주어진 미션이란 말입니다. 왜 가야 합니까? 왜 성령을 받고 저와 여러분이 가야 합니까? 어디로 간다는 것입니까? 가서 뭘 합니까? 생기야 사방에서 불어와 저 죽음의 골짜기에 불어라. 에스골 골짜기에 마른 뼈들에게 생기야 들어가라. 이 대언을 하라고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신다는 것이고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는 까닭이 우리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는 까닭은 우리가 죽은 자들을 살리는 일에 부름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왜 부활 생명입니까? 이 죽음의 골짜기, 죽음의 언덕, 죽음의 계곡, 살았다고 하나 죽어있는 이 모든 세상을 향하여 생기야 불어라 들어가라. 이게 우리에게 주어진 미션이에요. 따라서 저와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마다 생명을 전하는 사람 되기를 축복합니다. 목말라 하지 마십시오. 이미 여러분들은 해갈된 백성들입니다. 배고프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이미 주님께서 우리를 충만케 하셨습니다. 그냥 내 그 기도 제목 가지고 여러분 그냥 실험하지 마십시오.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는 약속, 그 약속을 이행하시는 주님을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신실하게 주님은 그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한 번도 주님께서는 그 약속을 어기시지 않습니다. 그리하여 누가복음의 마지막 24장은 이렇게 기록하는 것으로 끝납니다. 누가복음 24장 47절 48절 읽고 정리합니다.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우리 모두가 그 일의 증인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이 땅 가운데 이 복음의 소식 부활 생명이 증거된 곳마다 한 시대의 부흥이 일어났고 한 민족과 국가의 부흥이 일어났음을 기억하십시오. 이 부활의 증언이 사그라들 때마다 이 부활의 소식, 복음의 소식이 잘 전해지지 않을 때마다 그 시대가 쇠락하였고 나라와 민족이 쇠퇴하였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앞으로 시대는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우리는 지금 어떤 시대를 살고 있습니까? 저는 그 모든 갈림길이 우리가 어떤 신앙인으로 살아가는지에 달렸다고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좌절하거나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마십시오. 주님의 때나 에스겔 시대나 예레미야나 이사야 선지자 시대나 지금이나 언제나 세상에는 죽음이 가득합니다. 그리고 죄사함의 소식을 듣지 못한 죄인들로 비명과 신음 소리가 가득합니다. 왜 싸우는지 아십니까? 왜 다투는지 아십니까? 죽음의 증상이에요. 죄인들의 증상입니다. 죄 사함을 받고 용서받은 자들은 용서할 줄 압니다. 용서받지 못한 자들은 용서할 줄 몰라요. 따라서 저와 여러분들이 죄인인 줄도 모르고 죄 가운데서 죽어가는 저들, 죄 가운데서 그냥 피눈물 나게 피 터지게 싸우는 이 세상을 향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부활 생명의 증인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가는 곳마다 평강이 전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발걸음이 듣는 곳, 가는 곳마다 생명의 씨앗이 뿌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가는 곳마다 영원한 생명의 열매가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더 이상 갈등이 사라지고 시기와 질투가 없고 분노와 투쟁이 없는, 그리하여 어린 양과 사자가 함께 사는, 어린아이가 뱀꿀에 손을 집어넣어도 안전한 그런 세상이 성경에 나오는 단순한 유토피아가 아니라 이 땅 가운데 가능함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이 교회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부터 그런 소식이 흘러넘치는 곳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사탄이 하는 일은 단 한 가지입니다. 이 교회에 평강이 없다는 것만 보이면 끝납니다. 이 교회에 사랑이 없다 이거면 모든 것이 끝나요. 따라서 죽음을 다해서 여러분들은 교회 평안을 지켜야 하고 교회 사랑을 지켜야 합니다. 서로 사랑하는 일 위해 아무것도 하지 마십시오. 사랑이 멈추면 일도 멈추어야 합니다. 평강이 없으면 일을 버려야 합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평강을 잃지 않는 교회 되기를 축복하고 이 시대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 있는 시대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기도할 때 주님, 우리가 땅끝까지 이르는 부활의 증인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활의 증인이 가는 곳마다 예배가 회복되게 하시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흥왕케 하여 주옵소서. 한번 짧게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의 부르심을 받고 주님 땅끝까지 가겠다고 서원하였지만 때로는 두려움에 휩싸입니다. 주님, 우리 모두 각자가 주님께서 가라고 하는 곳, 보라고 하는 시선을 따라 보게 하시고 가라고 하는 곳 달려가는 인생이 되게 하셔서 주님 가는 곳마다 그곳에 주님께서 모두 준비하시고 주님께서 모든 일을 이루시는 것을 목격하는 목격자가 되게 하시고 부활의 증인으로 사는데 주님 기쁨을 놓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끝까지 부활의 증인된 소식을 전하는데 게으르지 않게 하시고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주님 제가 부활의 증인으로 살다 왔습니다 고백하는 믿음의 신앙인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좀 뭐 어떻게 좀 그냥 뭐 그냥 형식만 이렇게 되는 것 같아. 하라고 해서 안 해놓는 것 같아.
오늘 부활절이라 부활과 관련된 질문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순서를 좀 바꿔서 전에 불교도 있었던 목사님께 질문이 있었는데요. 기독교에서 말하는 부활과 불교에서 말하는 환생은 뭐가 다른 것일까요? 불교도였던 목사님의 답변이 궁금합니다.
네, 저는 뭐 불교도일 때도 윤회를 굳게 믿었죠. 윤회. 윤회는 뭐 무시무종, 시작도 끝도 없는 환생이에요. 심지어 뭐 저는 어릴 때부터 야 인간으로 태어나는 것도 수 없는 환생 끝에 태어나는 거라고. 그래서 내가 이 금생에 돌을 잘못 닦으면은 또 짐승으로 태어날 것이고 뭐 강아지가 됐건 뭐가 됐건 잘 닦으면 또 인간으로 환생한다는 얘기를 믿고 자랐어요. 그러나 우리가 성경적으로 가면은 인간은 짐승 되거나 짐승이 인간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영과 혼과 육을 가지고 있어요. 짐승은 혼적 존재죠. 따라서 혼은 지하로 내려가고 영은 위로 올라갑니다. 우리는 부활이란 영적 존재로 거듭나야 영이 다시 부활한 몸을 입고 올라가는 것이죠. 부활에 관한 얘기는 누구도 정확하게 정말 여러분들이 100% 이해될 수 있는 얘기를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성경 안에서만 이해하려고 애를 써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넘어가면 이단이 여기서 다 태어나요.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이단이 그렇게 많이 생겼듯 따라서 주님이 말씀하시지 않으면 거기서 멈춰야 하고 주님이 말씀하시면 거기까지만 가면 됩니다. 사도 바울은 살아있음에도 불구하고 삼층천천이라고 하는 데서 갔다 왔죠. 밝힙니까? 말할 수 없는 것을 보았고 들었지만 더 이상 얘기하지 않습니다. 저는 윤회라고 하는 끝없는 그런 시간관념 속에서 얘기되는 것과 우리는 분명한 종말론에 입각하고 있다는 것이 먼저 차이가 있는 것이죠. 우리는 시작이 있고 끝이 있습니다. 우리는 마지막 날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따라서 부활은 마지막 날, 주님이 재림하는 날 온전히 부활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 전에 우리는 낙원이라고 하는 곳에서 부활체, 부활된 몸으로 있겠지만은 궁극적인 부활은 고린도전서에 가보면은 정말 주님이 재림하는 날 모두 다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 목사님 그 저 뭐 불교나 힌두나 다 계속해서 끊없이 도는 이 카르마 업에서 벗어나는 게 목표라면 성경이 증언해 주는 그리고 이 역사상의 어떤 종교도 죽음 이후의 삶이 실제로 역사 가운데 일어났다, 사건으로 일어났다라고 증언해 주는 그 주장은 우리가 들은 복음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부활이 우리가 다 이 중요한 까닭은 여러분 모든 종교 창시자들은 무덤을 남겼어요. 따라서 모든 종교는 성지순례라는 이름으로 무덤을 순례하는 겁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무덤에서 살아나셨다는 것입니다. 무덤이 없기 때문에 지금도 살아계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지금도 살아계신 주님을 믿는 것입니다. 지금도 살아계신 주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그분께서 약속하신 대로 내가 떠나는 것이 유익인데 떠나야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셨고 그분은 그 약속을 지켰기 때문에 우리가 다 성령의 사람이 되었기에 우리는 영원한 생명, 그 생명에 접속된 존재로 지금부터 영생을 사는 것이란 말이죠. 죽어서 가는 천국이 아닙니다.
아멘. 좀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살아나셨다는데 솔직히 하나님의 힘으로 금방 다시 살아날 거라면 예수님의 죽음이 그렇게 의미 있고 대단한 일일까요? 어차피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기로 결정된 것이고 하나님께는 다시 살리는 건 일도 아니었을 텐데 그렇게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에 깊은 의미를 둘 필요가 있을까요? 이런 질문입니다.
뭐 있을 만한 질문이죠. 정확한 질문이기도 하고 저도 뭐 성경을 처음 읽을 때 그 질문을 계속 했었어요. 아니 뭐 세 번씩 네 번씩 십자가를 질 거라고 말씀하시고 뭐 엘리 엘리 라막 사박다니는 왜 그러시나 뭐 그런 생각도 들고 했는데 점점 우리가 조금 더 자세히 들어가 보면 아버지와 나는 하나이라고 하신 분입니다. 분리될 수 없는 분이에요. 그런데 분리라는 것은 죄가 들어옴으로써 분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죄는 분리를 가져와요. 여러분 부부지간에 언제 분리됩니까? 서로 못할 죄를 지으면 분리가 되죠. 부모 자식 간에 어떻게 분리가 됩니까? 죄를 지으면 분리돼요. 예수님은 죄 없으십니다. 그런데 십자가에서 그 죄가 주님에게로 전가 전이 되는 것입니다. 죄 없으신 분에게 죄가 전이 되고 그분의 의로움이 빠져나가서 피와 물로 빠져나가서 우리에게 전이 되는 것, 그게 십자가 사건이에요. 그래서 그걸 신학적으로는 이중전이라고 말합니다. Double transference라고 그러죠. 그러면 그 고통은 우리가 그냥 창에 찔리고 무슨 몸에 찔리고 하는 이런 고통과는 비교가 안 돼요. 그분은 그건 이미 채찍질 받을 때부터 다 결정된 거고 그래서 우리는 그 고통에 대한 이해가 조금 더 필요하고 주님께서 어떤 일을 십자가에서 이루셨고 그 일이 얼마나 끔찍한 일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처음에 성경을 보면 다 그렇습니다. 왜 이 잔을 갖다가 마시는 줄 알고 부활도 아는데 잠깐 참으면 되는데 한 사흘 참으면 왕 중의 왕으로 등극하는데 그걸 못 참으시나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 시간이 필요 없습니다. 시간 밖에 계신 분들한테는 시간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다 설명드릴 수는 없지만 주님께서는 정말 이 죄 문제를 해결하는 것, 죄 때문에 하나님과 인간과의 분리된 것을 다시 접합시키는 거죠. 어쩌면 봉합수술과도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한 손은 하나님을 잡고 한 손은 우리를 잡고 계세요. 그래서 본인은 빠지고 그 손을 직접 연결해 준 사건이에요. 왜요? 우리의 죄가 그분께 가고 하나님의 의가 다시 그분을 통해서 우리에게 흘러들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 회복을 위해서, 곧 구원을 위해서 그분이 중간에 그 역할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걸 알기나 했습니까? 더더군다나 기가 막히는 것은 그 가치를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그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들어보셨겠지만 스톡홀름 이펙트라는 게 있습니다. 인질범과 동화되는 현상이 아닙니까? 우리는 죄와 동화가 되어서 사탄이 우리하고 더 가까워요. 사실은 사탄이 더 잘 이해가 돼. 그래서 우리가 구출당하면 사찰에 대한 연민을 지킬 수도 가질 수도 있어요. 그게 옛날 죄의 습성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그 죄를 다시 자르기 위해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우리 육의 습관을 다시 다 소각시키고 성령의 사람으로 거듭나게 하기 위해서 1차적으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없애고 2차적으로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우리가 드디어 그리스도인 되게 된 것. 그래서 그걸 사도 바울은 New Creation이다, 새로운 창조다. 그래서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이제 새 것이 되었도다. 그리스도인들은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A형, B형이 아닙니다. 그냥 우리는 다른 형의 인간이 태어난 거예요. 그 인간은 죄를 지을래야 지을 수 없는 인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 받고 나면 어떻습니까? 제 경우는 그렇게 익숙한 룸살롱에 들어가니까 냄새를 못 맡겠대요. 그렇게 오랫동안 다니는 술집에 냄새가 나서 그냥 역겨워서 갈 수가 없어요. 오후 2시에 회의를 하는데 옆에서 담배를 피우는데 막 구역질이 올라와요. 옆에서 삼겹살 먹고 그냥 이게 막 얘기를 하는데 그 악취를 견딜 수가 없어요. 아, 내가 시궁창에 살았구나. 내가 시궁창에 사는 걸 알면 돌아가겠습니까? 안 돌아갑니다. 바퀴벌레는 또 가겠죠. 바퀴벌레입니까, 여러분?
사실 그 예수님의 사건에 대해서 그 초기에 그 사건을 접했던 모든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조차 다 믿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이게 교리라는 걸 통해서 먼저 이해해서 그렇지 사건으로 이걸 받아들였던 사람들은 도저히 일어날 수 없다고,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나는가라고 다 믿지 못했던 거거든요. 우리가 이게 어떤 논리적인 구조로 생각을 하면 너무 쉽게 뭐 풀리지만 사실은 이 어떤 교리라는 설명이 이 정말 일어날 수 없는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일어난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런 충격적인 사건으로 우리는 예수님의 사건을 좀 다시 한번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거 목사님께서 한번 설명을 해주셨던 부분이긴 한데 하나님의 능력으로는 누가 봐도 딱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이게 확실하게 증거를 들이대서 하나님을 믿게 하실 수 있는데 왜 은밀하고 바로 잘 안 보이고 믿는 사람에게만 깨닫기 쉽게 일하시는 걸까요? 부활하신 후 제자들에게만 나타나시지 말고 예수님의 죽음에 일조한 바리새인과 본디오 빌라도, 로마 군인들, 백성들 앞에 짜잔 나타나셨으면 좋았잖아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도 더 많아졌을 텐데 말입니다.
이분 뭐 질문자는 아마 십자가 사건을 경험하고 부활하면 우선 빌라도부터 찾아가겠네요. 그리고 이제 산헤드린 공회에 나타나셔서 너희들 내 죽은 줄 알았지부터 시작하겠지만은 예수님은 40일간 부활한 몸으로 다니시면서 첫째는 혼자 만나지 않습니다. 둘 이상의 사람과 만났어요. 대부분 제자들입니다. 예수님이 부활의 목적은 제자들을 통해서 교회를 세우는 게 목적이에요. 우리는 왜 주님 단번에 해결하시지 그렇게 합니까? 단번에 해결하자는 게 사탄의 계획이에요. 돌이 떡이 되게 하라. 성전에서 뛰어내리면 네가 메시아인 줄 알 거 아니냐. 나한테 저라면 세상 모든 만국의 영화를 줄 텐데 왜 그러고 다니니? 왜 그렇게 사니? 이게 여러분 사탄의 접근이에요. 사랑은 그렇게 작동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여러분 단 쇳기 뭐 쇳불을 당김에 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결혼해 가지고 쇳불을 뭐 당김에 빼다가 여러분 이혼합니다. 사랑은 그렇게 되지 않아요. 참고 또 참고 견디고 또 견디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정말 지극히 평범한 사람들을 제자로 삼으셨죠. 누가 그런 제자를 삼습니까? 예루살렘에 있던 랍비들은 단 한 사람도 그런 사람을 제자로 삼지 않습니다. 와서 시험치고 모세오경 다 외우고 1차, 2차, 3차 시험쳐서 뽑았지만 예수님은 찾아가셔서 지극히 평범한 삶의 현장에서 12사람을 뽑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 같은 사람이죠. 우리는 실수할 수 있고 또 넘어질 수 있고 또 의심할 수 있지만 주님은 그 사람들을 빚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는 것이죠. 이 질문의 뿌리는 올라가면 왜 에덴 낙원에 선악관을 만들어서 이렇게 피곤하게 합니까? 그런 거 만들지 말지. 그런 질문이 있으면 요새 그 더 메시지 랩에 가면 여러분들의 궁금한 질문을 짧게 다 답해놓은 게 있습니다. 한번 보시고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이 짜잔 해가지고 그 파워로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쭉 가게 한다 그러면 사랑으로 하나님이 이끄시는 게 아니라 힘으로 이끄시는 게 되고 결국 힘이 승리한다는 그 논리는 여전히 남아있는 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도 의미가 없어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요 질문 지난주 질문이었는데
제가 잠깐 그 왜 예수인가 그 이제 12강의 중에서 몇 번째 챕터죠? 사랑과 권력이라는 챕터가 있습니다. 그거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는데 제가 예수님 만나고 나서 사랑의 반대는 미움이 아니라 권력이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미움도 사랑의 일종이죠. 뭐 사랑받지 못할 때 응답이 없는 사랑의 미움을 하기 때문에. 그런데 사랑은 정확히 권력과 반대예요. 권력이란 자기를 더 사랑하는 의지입니다. 그래서 내가 사람을 마음껏 컨트롤하고 매니퓰레이트하고 매니지하겠다는 게 권력이에요. 죄인의 속성은 권력적 의지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와서 정확히 그 반대의 일을 시작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져주시는 것이죠. 손해보는 것이죠. 양보하는 것이죠. 무기력하게 당하는 것이죠. 근데 그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하나님의 지혜라는 것입니다. 아마 뭐 자녀를 많이 키워본 부모들은 아시겠죠. 어떤 부모가 8순 넘어서 자녀들이 뭐 7명인가 찾아왔는데 참 자녀들이 잘 살아요. 그래서 그게 PD가 이제 질문을 했어요. 할머니 어떻게 해서 이렇게 자녀를 잘 키우셨습니까? 그 어머니 답이 기가 막힌 답이더라고요. 내가 이 자식 얘기 저 자식한테 안 하고 저 자식 이 애한테 얘기 안 하고 내가 다 속으로 사귄 탓이죠. 그게 사랑이에요. 권력이었으면 자식 다 죽었을 거예요.
어머니 위대하다. 질문입니다. 계속하겠습니다. 이게 갑자기 이렇게 철렁한지 참 저는 그런 아버지인지 모르겠습니다. 제 아들이 컴퓨터를 너무 좋아합니다. 그런데 가상 공간에 교회를 지어서 친구들을 전도한다고 하루 종일 컴퓨터 앞에 앉아 있는데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모르겠어요. 한번 앉으면 너무 오래 있어요.
할렐루야. 게임을 해도 그렇게 교회를 짓는 아이는 크게 될지어다.
이 답에 용기를 얻기를.
제가 이런 공개적인 석상에서 자녀들 얘기하면 절대 안 되지만 어느 집집마다 그런 아들이 없겠어요. 저도 아들 둘 키우면서 정말 게임에 빠져 있을 때 제 아내가 컴퓨터에 놓고 가는 날 갔더니 컴퓨터에 놓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아버지 컴퓨터가 작동 안 되게 해주세요.
물론 아들들 없을 때.
그렇죠. 그래도 그 아들이 어느 날 제 발로 진짜 컴퓨터를 가져왔어요. 어머니 내가 도저히 내 힘으로 못 끊겠습니다. 이걸 어머니가 맡아주세요. 그래가지고 제 아내가 그걸 어디다 숨겨놨는데 없어졌어요. 또 가져갔어요. 그렇게 엎치락 뒤치락 하다가 사람 돼서 결혼해서 잘 살고 있습니다. 참으십시오. 금방 또 저는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가 그런 기적을 일으키지 않으면 기도 안 하는 거고 기도 능력을 체험 못한 거죠.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그런 일에도 목숨 걸고 기도해야 돼요. 이 자녀 정말 주님의 자녀로
가지십시오. 주님께서 가지십시오. 제 아내가 하도 내가 술집에 다니니까 발을 붙들고 주님 발을 가지세요. 주님 이 발 가지세요. 제발 술집 그만 가게 하고 주님 원하시는 곳만 다니게 했어요. 그렇게 기도하다가 여기 지금 있는 발이 지금 여기 있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기도가 새 길을 내고 새 일을 행한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언제까지 해야 됩니까? 될 때까지 기도해야죠. 뭐. 그리고 된다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돼요. 따라서 기도는 미래를 현실로 앞당겨서 사는 유일한 브릿지라는 것입니다.
그 기도와 관련한 질문이 왔는데 목사님 천주교 믿는 분께 주께 기도드리되 마리아께는 기도드리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마리아께는 주께 기도해 달라고 부탁드리는 기도하는 것이라 괜찮다고 하시는데 정말 그런 것일까요?
뭐 타종교에 대해서 저는 얘기하는 게 조심스럽고 뭐 공개적인 석사에서 이렇게 말하고 싶지 않지만 그러나 우리 성경은 그렇습니다.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기도할 수 있습니다. 주님 기도할 수 있습니다. 성령님 기도할 수 있습니다. 나머지는 기도의 대상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성경적입니다.
아멘. 굳이 기도 그렇게 굳이가 아니고 기도 그렇게 기도는 그분께 해야죠. 우리 예. 아, 참. 아, 부활에 관련해서 이미 목사님께서 정리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긴 합니다만 그래도 질문이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을 때 손에 못자국과 옆구리 창자국이 그대로 있는 것을 보여주셨잖아요. 그러면 사고가 나서 죽으면 사고 난 그 상태로 부활하나요? 전쟁터에 죽은 군인이 부활하면 가슴과 머리에 총알자국이 그대로 있는 건가요? 또 비슷한 질문이 기독교는 몸이 부활한다고 믿는데 그러면 죽음을 맞은 그 나이에 몸이 부활하나요? 어릴 때 죽으면 어린아이로 나이가 많이 죽으면 그 할머니나 할아버지로 부활하나요?
그런 건 적당히 안 읽어야지. 솔직히 모르겠습니다. 그건 알 수 없고요. 그런데 네. 주님께서 특별히 이 십자가의 상흔은 보여주십니다만은 실제로 부활체라고 하는 것은 사실 과학적인 연구도 들어있어요. 그런데 이 자리에서 공개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부활한 몸은 그 돌아가실 때 나이에 그 나이를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보기에 눈부실 만큼 아름다운 모습이라고 그래요. 그게 뭐 누가 알겠습니까? 우리가 죽어봐야 아는 일이죠. 그러나 어쨌건 저는 예수님의 말씀을 보면은 이 땅에서의 몸을 그대로 가지고 가는 건 아니지만 부활한 몸은 특별한 몸이어서 첫째는 시공간을 초월하고 두 번째는 이 몸이 물성을 통과하기 때문에 벽이건 대문이건 그냥 그대로 통과할 수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공시적에서 여기도 나타나실 수 있고 저기도 나타나실 수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어떻게 다 일일이 설명을 하겠어요. 그런 몸의 부활이라면 우리는 그 부활을 소망하는 것은 당연하죠. 그러나 우리가 이 몸을 가지고 자꾸 해석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두개인들이 예수님께 뭐 형이 일곱 형제가 한 여인을 데리고 살았는데 부활하면 누구랑 삽니까 하는 그런 질문을 그냥 한마디로 말씀하죠. 가면은 시집도 장가도 안 가니라. 남성 여성이 없다는 거예요. 예. 형태는 있겠죠. 어떤 게 뭐 알아볼 수도 있겠지만 식별이 가능하지만 그러나 이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형태의 관계로 살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뭐 구체적으로 뭐 총알 자국이 있냐 뭐 어쩌냐 그거는 뭐 예, 웬만하면 수술하고 흉터 가리고 가십시오.
네, 그 에베소 말씀에 보면 그 교회로 비유했지만 주님이 우리를 그 앞에 흠이 없고 주름진 것이 없도록 하신다는 말씀도 있고 또 계시록 말씀에 보면 거기는 다시 아픈거나 곡하는 것이 없고. 신랑을 맞이하는 신부와 같은 모습이 될 거라고 했기 때문에 그 어떤 상태이든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 될 거라는 것은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여러분
워낙 뭐 원판이 안 좋으면 또 네. 고민이
원판 불변의 법칙은 저도 뭐 믿고 있는데요. 네. 그러나 뭐 그래도 어떻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마스터피스네 말이죠. 네, 뭐
본인은 그렇게 위로를 하시는군요. 네.
그리고 이제 예, 이 진흙과 같은 날 변하여 하나님이 이제 완벽함을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
현재 일하고 있는 곳에서 사장님이 매일 예배를 드립니다. 처음에 시작할 때는 30분 정도 하는 줄 알고 수긍하고 일을 시작했는데 일이 끝나고 매일 1시간 반에서 2시간씩 예배를 드리다 보니 하루 이틀도 아니고 너무 지칩니다. 어느 순간 처음엔 기쁨과 감사함으로 예배를 드렸는데 쉼이 없다 보니 어느 순간 제 안에 감사가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여기 있어야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근데 그 선교단체인가요?
아, 그런 것 같... 이 선교단체라고 하면 사장님이라고 부를까요? 아, 제가 일하는 곳에 있어서 사장님이 매일 예배를 드립니다.
저는 이제 이 예배에 관한 이 오해를 오늘 좀 욕을 얻어먹더라도 해야 될 것 같은데, 예수님께 이따가 오셔서 말이죠. 첫째는 성전을 없으셨습니다. 아시죠?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에 지성소와 성소를 가르던 휘장이 찢어졌죠. 위에서 아래로 찢어집니다. 주님은 더 이상 성전에 계시지 않겠다는 의지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 당신 자신이 우리 안에 장막을 치고 성전되게 하시겠다고 결정하셔서 성령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가 성전되었다는 것, 고린도서에서 나오는 말씀이지만 인정하십니까? 저와 여러분이 성전인 것 인정하십니까?
아멘.
사마리아 여인에게 예배에 관해서 말씀하십니다. 어디 가서 예배 드려야 합니까? 주님 뭐라고 하십니까? 여기도 아니요? 저기도 아니요?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것이 예배라고 말씀하십니다. 따라서 예배는 장소의 문제가 아니고 형식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오늘날 우리는 예배주의에 사로잡혀 있어요. 예배의 목숨을 걸라고 하는 말을 흔히 듣습니다. 과연 무엇이 예배입니까? 그렇게 죽도록 1년 365일 예배를 드리고 거짓말하는 사람이 참 예배입니까? 주일 하루 강가스로 간신히 예배를 드리지만은 정말 바르게 살기 위해서 애쓰는 게 참 예배를 드린 겁니까? 그래서 우리는 예배와 예배주의를 혼동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제사를 폐하셨어요. 그분이 몸을 찢으심으로 피를 흘리심으로 완전한 제물이 되심으로 더 이상 동물제사 없지요? 그분은 더 이상 이 땅의 제사와 성전과 제사장 제도를 다 없애셨습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이 다 만인 제사장설에 합당한 제사장이 된 줄로 믿으시죠? 우린 다 왕같은 제사장이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아시죠? 따라서 주님께서 이 땅에 종교가 가지는 모든 요소를 이 땅에서 철폐하셨다는 것입니다. 모든 이 땅의 종교는 성전, 성례, 그리고 제사장이 있어야 종교가 성립해요. 예수님께서 그 셋 다 없으셨는데 무슨 종교가 남았습니까? 따라서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믿음 안에서 형제 자매 되어서 서로 사랑하는 것으로 충분하다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진실로 서로 사랑하는 것보다 더 아름다운 예배가 없는 줄로 믿으십시오. 여러분, 예배드린다가 싸우면 예배입니까? 오죽하면 주님께서 예배드리다가 싸운 일이 생각나거든 가서 화해하고 와라 그 말씀을 하시겠어요? 정말 여러분 그 말 들으면 여기 누가 남아있겠습니까? 다 나갔겠네. 안 싸운 척하지 마시고. 따라서 우리는 이 예배를 회사에서 회사 만들어놓고 예배를 그렇게 계속 드리려면 선교단체로 전환을 해야 마땅한 거죠. 일하라고 모였으면 일해야죠. 왜 일은 안 하고 자꾸 예배만 드려요? 제가 그 우리 IMBC CEO 할 때 회사 안에서 예배 드리지 말라고 그랬어요. 저도 그때 집사 시절인데 내가 데리고 다 나가서 옆에 가서 다른 방을 빌려가지고 했습니다. 회사에 지금 일하고 있는데 그것을 뭐 찬양하고 그러면 다른 사람들한테 이게 폐가 되지 않아요. 그건 예배가 아니라 그냥 예식일 뿐이란 말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이 저는 회사에서 신우회라는 것도 조심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신우회 만들어놓고 사장들 실족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신우회 때문에 그 신우회에 소속되지 않은 사람들이 신앙을 오히려 갖기가 어려워지는 일들이 많아요. 그냥 말없이 그리스도의 향기를 이렇게 내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직접적으로 말씀을 해주신 건 아니지만 그 일을 예배하듯 하는 태도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한 시간, 두 시간씩 예배하는 거는 일은 하나님과 상관없다라는 어떤 태도를 갖기 쉬우니까 오늘 목사님 주신 말씀이 일이 곧 예배고 예배가 우리 삶의 그 저 베네딕트 아닌가요? 도미니칸인가요? 예, 기도가 노동이고 노동이 그렇죠. 기도라고 하여튼
그런 지금 우리가 이 형식을 예배라고 안 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신학적으로 가면 또 논쟁의 대상이 돼서 뭐 얘기 안 하고 싶습니다만은 이게 뭐 예배 시간에 이렇게 Q&A 하는 게 무슨 예배냐라고 말하죠. 그러나 저희들은 우리 삶 전체가 예배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 요 질문 아 예. 이해하는 것, 참는 것, 무기력하게 당하는 것, 수동적인 게 사랑이라면 제 속 안의 억울함은 어떤 방법으로든 하나님이 되갚아 주실까요?
뭐라고?
이해하다가 보면
어?
이해하다 보면
참다 보면
무기력하게 당하다 보면 그냥 이 속이 이렇게 상하고 그럴 때 내 안의 억울함은 하나님이 갚아 주실까요?
아, 그럼요. 근데 저는 이런 이제 질문들 앞에서 그렇게 저도 여러분 직장 생활 하면서 그 중에 이제 대부분은 뭐 비신자였지만은 예수 믿고 나서도 한 10년 가깝게 한 6, 7년 가깝게 이제 했는데 화가 안 나더라고요. 정말 불쌍해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하면 세상이 불쌍합니다. 여러분 돈 가진 거 여러분 부럽습니까? 다 괴롭습니다. 불쌍해요. 돈 없어도 불쌍해요. 권력자들한테 막 학대받으면 불쌍해요. 권력자들도 불쌍해요.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주님 한 분으로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여호와가 나의 목자에서 부족함이 없기 때문에 모두가 다 불쌍해 보여야 돼요. 그래서 화를 참는 게 아닙니다. 화를 참다가 폭발합니다. 화 자체가 안 나는 거예요. 화의 근거가 아닌 거예요. 또 내가 당하는 거는 화해 요건이 안 돼요. 다윗은 하나님의 군대가 모욕을 당하고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을 받았길래 분노한 거지 내가 형한테 너 어따 대고 여기 찾아왔느냐고 형 엘리압이나 뭐 산마나 형들한테 욕 얻어먹었을 때는 화를 안 냈어요. 아시죠?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주님을 깊이 만나기를 원하고 그렇게 깊이 주님과 함께 교제하고 있으면은 그렇게 하찮은 것들은 화가 안 납니다. 그리고 저도 이제 나이가 이제 70 넘어보니까 머리가 나빠져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옛날에 나를 괴롭힌 사람들 얼굴도 생각이 안 나고 이름도 생각이 안 나요. 그때 그렇게 힘들었는데 한 10년, 10수년 지나니까 이름조차 생각이 안 나요. 그러니까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곧 잊어버리게 될 겁니다.
이야, 참 은혜입니다. 완전. 이 질문을 오늘은 마지막으로 예. 많은 질문이 계속 오고 있지만 택함 받은 사람은 언젠가 결국엔 하나님을 믿을 텐데 왜 굳이 꼬시듯이 꼭 전도를 해야 하나요?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하여튼 너희는 가라고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어디든지 가야 돼요. 가서 전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뭐 전해서 안 믿는 건 그분의 결정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전하는 건 우리의 책임이기 때문에 우리는 책임을 다하는 것이고 또한 여러분 우리가 기쁨이 차고 넘치면요 그게 그냥 담아놓고 있지 못합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뭐 옛날에 고구마 왕인가 뭐 전도왕 그 김기동 집사님인가요? 그 목사님 되셨는데 그분은 이제 뭐 찔러보라는 거 계속 찔러보면 나중에 이제 이건 난 이건 난 구별이 된다는데 저는 그런 측면에서 그분의 전도 방법이 참 인상적이었어요. 지나가던 늘 사람들 한 번씩 이렇게 찔러보고 저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찔러봤어요.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해도 되겠니? 근데 어떤 불신자도 기도하지 마 이러지 않아요. 아, 기도해달라 그래. 저는 그래서 기도하고 기도 허락을 받는 게 말이 됩니까만은 그렇게 한번 찔러보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괴로움을 당하는 직장 상사들한테도 제가 뭐 그 우리 국장님이 위해서 부장님에서 기도해도 되겠습니까? 이렇게 하고 또 제가 또 조그만 책들을 많이 선물했어요. 많이 괴롭히는 분한테는 예, 책도 선물하고 또 뭐 그렇게 관계가 조금씩 다 풀리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는 본인이 먼저 사과를 해오는 경우도 경험했고 예, 그러니까 여러분 직장 생활을 단순히 그냥 내가 돈 버는 곳이 아니라 그냥 어장 아닙니까? 거기도 우리가 다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곳이에요. 여러분 우리끼리 이렇게 맨날 모여서 예배드리면 뭐 전도가 됩니까? 나가서 흩어져서 살아낼 때 전도가 되는 것이죠. 좋은 설교 들으면 좋은 사람입니까? 좋은 설교한다고 좋은 목사입니까? 아니에요. 가서 제대로 전도하고 있고 제대로 그 사람들 속에서 그리스도인다움을 증명할 때 우리가 신앙인이지 여기서는 우리가 다 종교인이에요.
예.
우리 안 목사님은 가서 그래서 의사 열심히 하라 그러는 거죠. 아 의사라 요새 교수인가? 교수 열심히 하라.
아 제가 예 목사님이 저 그러니까 어떤 정체성이 있는지 말씀을 해주셨길래 이 마지막 질문에 이렇게 저라면 답을 해보고 싶어요. 여러분과 제가 불치병이 걸렸는데 어느 의사가 와서 돈도 하나도 받지 않고 정말 자기 가진 노력을 다해서 우리를 살려줬다고 그래봐요. 우린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그러면서 그 의사가 우리한테 부탁하는 단 한 가지가 당신 같은 병 걸린 사람 있으면 꼭 내게 좀 알려주세요. 내 고치고 싶어요. 만약에 그렇게 부탁을 받았다면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치료를 받았다면 우리와 비슷한 불치병을 앓고 있는 사람에게 가서 그 의사 소개할까요? 안 할까요? 저는 이거 꼬시는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목사님께서 기도해도 되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허락을 받는다고 그랬는데 우리가 소개하는 그분은 세상에 가장 귀하고 존귀를 받아야 하는 분이잖아요. 그래서 그분 소개할 때 우리가 참 정중하고 예의 바르게 소개해야 될 것 같아요. 저는 그런 뜻에서 내가 당신을 위해서 예수님께 기도해도 되겠냐고 이렇게 그 허락을 구하는 것은 참으로 적절한 태도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냥 보자마자 이 죄인을 용서해 주시고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그 정도 그러면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걸로 끝나요 관계가. 그거는 속으로만 하세요.
예, 오늘 이 부활절인데 정말 여러 가지 질문들 우리 계속 보내주시고 또 궁금한 거 가지고 살지만 그 모든 질문에 대한 대답은 우리 살아계신 예수님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고 마칠까요 목사님?
네, 기도하십시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세상에서 불러주시어서 우리를 진리이신 말씀으로 거룩하게 하신 이유는 우리를 세상으로부터 데리고 가고자 하심이 아니라 주님이 사명과 더불어 세상에 보냄을 입은 것처럼 우리도 그 하나님의 거룩한 위대한 사명과 더불어 저 세상으로 내보내기 위함이라는 사실을 오늘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주님이 계실 때 진정한 평강이 평안이 가능한 것이고 그 주님과 함께 걸어가면 어떤 형편, 어떤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가 평안을 경험할 수 있는 죽음 이후의 삶을 그 부활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경험하였습니다. 머리로 아는 것이 아니라 삶을 통해 간증할 수 있도록 내 안에 능력으로 임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우리 입술이 부족할 때 우리 능력이 없을 때 하나님 내 안에 살아계신 성령님께서 말이 아니라 삶으로 살아계신 주님을 전하고 증언할 수 있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위하여 생명을 주신 우리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을 증언해 주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주님 가시려는 곳을 향하여 우리를 보내시는 주의 명령을 따라 파송을 입어 살기로 결심하는 사랑하는 교회와 성도들 위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